신앙신자 또 죽정이 신앙신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알곡이란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이 알곡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신앙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알부자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전에 알부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들은 어릴 때 미국에 와놓으니까 우리 집에 알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알이 아니고 알부자라는 말은 이제 설명을 계속 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알부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닭집이 없어도 알이 없어도 정말 부자 알부자는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말 그대로 열매,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날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 일반 은총에 있어서 추수감사절,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참 축복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 특별 은총 안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있기 전에 우리가 피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먼저 되어야만이 감사의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은 이 피해 복음을 통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먼저가 될 때에 열매라고 하는 이 추수의 그 많고 적음 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피해 복음에 감사하라. 먼저 피해 복음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피해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피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는 약 700여 번 이 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해요. 죄는 사망이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명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 내용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한번 꽉 잡아라! 그러면은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구약 성경을 세탁기에 놓고 이렇게 꽉 짜서 돌리게 되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세탁기에 넣어서 꽉 짜보면은 누구 피요? 예,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세탁기에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의미하는 것, 뜻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옷을 입혀 이제 입힌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인조 가죽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옷을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려면은 동물은 죽여야 해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바로 피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금방 나와요. 거기서부터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아,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란 말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어린 양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이란 표현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어디서요? 모리아 산에서. 야, 이제 그걸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이제 드리게 했습니다. 아시죠? 예.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에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실 그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또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거기에 탈출해서 나오기 전에 흠이 없고 1년 된 숫끝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집에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장자와 첫 짐승의 새끼를 치시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애굽의 온 지역에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만은 보호를 받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은 모두 장자와 이제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를 발라놓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보면은 이 피에 대한 이야기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 놨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어린 양을 언급합니다.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와요. 어린 양 예수는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고 구원을 해주어서 모두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옷이란 말은 정한 옷, 깨끗한 옷을 입은 백성들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12장에 보게 되면은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생을 보증해 주는 그 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내 영혼에 깨달음이 있고 그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오늘도 역사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 피 흘림의 대속의 은혜를 많이 곳곳에 기록해 놨는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대속의 의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많습니다.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 인구가 거의 90% 정도가 이 종교적인 어떤 경축일에는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알렉산더 글리골리아라고 하는 인류학 박사는 세계 인구의 약 95%가 피로서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결론을 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멕시코는 그 마야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염병이 돌거나 어떤 재난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청년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제물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려. Take my sins.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이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뭐 이렇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청년을 높은 피라미드 같은 데 이렇게 된데 거기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밑에 본 앞에서 칼로 그 청년의 가슴을 찔러서 피를 팍 흘려가서 그 피를 팍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떤 신이 노여워했던 신이 그 화가 풀리고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이 사라진다 이런 의식을 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고대 아테네의 경우에는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막 그냥 재난이 없고 기근이 오면은 아 신이 노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역시 사람을 이제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물을 내서 신이 노한 것이 이제는 사라져서 이 재난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제의를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고대 이집트에도 보면 그래요. 사람을 잡아서 심장을 찔러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의식들을 치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날 세 사람씩 그때 제사를 막 드렸대요. 아프리카의 그 다호메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게 있는데요. 거기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피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짐승으로는 안 되니까 전쟁 포로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예식을 행한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 무당들은 이 굿 푸닥거리를 하면서 돼지 목을 따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흘리면서 거기에다가 또 열십자 십자가를 꺾고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꺾고 칼을 거기다 꽂고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재앙을 주는 잡신은 물러가라. 자기들이 잡신인데 물러가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냥 굿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의식을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뭡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은 인간들을 향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피의 제사 방법을 가르쳤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왜? 죄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고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게 됐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시작!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카버넌트, 언약.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정말 믿어지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영혼이 정말 진실로 깨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앤드루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 윤리, 사상,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그 한 문단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하지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밑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제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요, 잠언 17장 15절에 나오는데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은 악인이고 의인은 의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유죄를 무죄라 이렇게 재판에서 판결하면은 재판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항의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바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뭘 말하냐면은 그 복음의 중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 딱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죄를 무죄라 한다는 거예요. 유죄를 무죄라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인데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왜? 예수의 보혈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잘못된 양심 때문에 늘 정죄의식이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담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뭡니까? 주눅당하고 위축당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감동을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면은 예수의 그 핏부림의 그 확신이 내 양심이 정말 안다고 하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흘리신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했습니다. 저를 이겼다는 말은 누구를 이겼다는 말이냐면은 전후 문맥을 보면 악마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사탄 마귀가 죄를 근거해서 우리의 양심에 정죄를 심어줄 때에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귀신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악령이 들려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은 막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막 귀를 막고 그래요. 막.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많이 안 보는 거. 그 여러분 보려면 어디 가 볼 수 있느냐? 선교지에 가서 또 그런 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그냥 말할 때에 막 귀를 막고 그냥 막 발악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은 그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68장인데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울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그냥 예수피, 예수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삶이 변화가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건 미신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면요, 반드시 그 삶의 인격에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자기가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거듭났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피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 치마가 무화과 나무다, 뭐 자작나무 나무다, 뭐 별 이야기하지만은 그거 뭘 의미하냐,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무 잎 치마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 철학, 그 다음에 인간의 수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헛된 수고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해요. 왜? 철학과 도덕과 수양과 이거 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 하나는 예수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100%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이런 의복을 입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틀려요. 교회를 다 나온다 해도 이 사실이 정말로 누려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피에 대한 은혜를 다시금 경험해야 돼요.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모두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장차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유월절 대신 어린 유월절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도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선한 일, 노력,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상급을 받을 심판은 있지만은 멸망을 받을 심판은 없어요. 왜? 이미 누가 우리 대신 멸망당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이 감지하고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면은 나는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뭡니까? 매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 내 영혼,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서 이미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됐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문제는요, 딱 한 가지예요. 뭐 정신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뭐 물질 문제, 뭐 육체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있다 하더라도 딱 근본 문제 한 가지는 뭐냐? 그건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도 100%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사는 방향이 달라요. 가야 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선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정말 있고 내 삶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졌다면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보혈을 흘렸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피의 복음이 영혼 안에 들어오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걸 고치려기보다도 피의 복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혹 실수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감사하기보다도 이 피의 복음이 먼저 마음에 감사, 감동이 되어야만이 뭐 이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죄 용서함을 받은 이 평안의 마음, 이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참 이 피의 복음에 감사하게 되면요, 나머지 삶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중물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마중물 아시죠? 두레벅을 이 우물에다가 넣어서 물을 길러 올 때 있지만, 그게 조금 발전한 것이 뭐냐면 지하수를 뚫어서 거기다 펌프를 이렇게 박아서 물을 이렇게 저어서 올리는데, 그때 반드시 밑에 물을 뽑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난 뒤에 그걸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뭐 저 그냥 털기만 털면 그냥 막 수돗물이 다 나오지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있어서 추수감사의 엔진을 믿음으로 걸려면은 피의 복음이 내 마음에 먼저 감사로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도 응답이 되었든 안 됐든지, 물질이 많든 안 많든지, 열매가 많든 안 많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써내려온 감사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혹시 받은 분들 어떻습니까? 자책하지 말고, 혹시 나는 못 썼다 하면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그 성실하게 하루하루 사는 삶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써보면은 뭐냐면은 감사하게 1년 내내 다 누려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정말 1년 취업까지 감사할 게 너무나 막, 어떤 데는 보니까 7~8개까지 하루에 감사가 막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영혼에 칭찬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막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정말 쉬운 종교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은혜를 너무 잘 몰라서 그 탈인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감사 노트 기록할 거거든요. 지금 신청해 놨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무엇인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것, 기도 응답에 대한 것, 또 혹은 어떤 열매에 대한 이런 감사. 여러분, 그 전에,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먼저 가 있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피의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피의 복음에 감사할 때에 수준 있는 이 감사 제목, 차원이 다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감사의 엔진을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걸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먼저 피의 복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되면은 청교도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뭐 옥수수 심고 뭐 감자 심고 그렇게 해서 열매 거뒀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정도로 말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1년 동안 돌이켜볼 때 내 삶에 옥수수도 별로 없고 감자도 별로 없고 기도한 것도 없다 뭐 그렇다면 뭡니까? 감사한다고 하지만 뭐 특별히 무슨 감사도 못해 물질로도 감사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 복음에 감사가 되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감사의 기쁨으로 감동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기를 소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신앙, 포기할 수 없는 신앙,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로 나옵니까? 바로 피의 복음에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예수 피의 그 복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참 지난 1년 동안 복음을 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기도 응답, 좋은 일들 그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피의 복음에 대하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났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복음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 드려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 감격이 우리 삶에 정말 누려져서 다음 참 오는 추수감사절인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